예수님께서 어제는 집에서 사역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다시 예수님께서는 항상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푯대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며, 그 사명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며, 또 오늘도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예수님과 같이 또 여러분도 더불어 담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또 큰 무리가 모여옵니다. 집에서는 그 인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해변가에도 예수님께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타 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유가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에서 수많은 그러한 해변가에 모여있는 무리를 향하여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외인에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게끔. 여러분, 이 외인이 누구입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분들은 이 외인이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외인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사실은 어제 밖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둘러앉은 사람들,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그 반면에 예수님의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오늘 번역을 우리는 외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느낌이 마음가운데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이 바로 외인이 어제 예수님의 곁에서 둘러앉았던 그들이 아니라 밖에 서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도통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유를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들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도리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외인은 듣기는 들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 주위에 둘러앉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이 들으면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됩니다. 들으면 들을 때마다 그것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집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외인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외인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 주님 앞에 둘러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을 아멘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외인에게는 비밀로 되어져 있습니다. 외인에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서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입니다. 이 들으라, 우리는 사실 뭐 들으라 하면 들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들으라라는 단어는 아주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들으라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쉐마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들으라, 들으라. 예수님도 그 모세의 권위, 그 선지자들의 권위와 같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들으라.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이다. 쉐마.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라. 또 한번 예수님께서는 처음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들으라. 그 비유를 마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하여 먼저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초자연적으로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식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그러한 삶의 보호가 되며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귀가 무엇입니까? 들을 귀입니다. 이 세상에 참 수많은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를 거룩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성결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해 보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들을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본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이해해야지만이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비유를 어찌 알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이전부터 여러 번 이 비유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둘로 앉아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외인은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따라서 지금 네 가지의 밭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바로 길가에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말씀은 듣자마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즉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시, 곧. 그런데 이 구절만큼은 이 즉시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즉시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도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즉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그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 그 길밭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사탄에 의하여 빼앗기는 그런, 그 말씀을 그렇게 반응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왔습니다. 부흥회 때 보면 얼마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시 기쁨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뿌리가 마음에 내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한번 힘이 나고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축복 이야기할 때는 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으로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더 헌신하라, 더 십자가를 치라, 더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다, 십자가를 쳐야 될 수도 있다,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방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신앙을 다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들을 때는 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편하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래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축복의 말씀이든 십자가를 져야 될 사명의 말씀이든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뿌리가 내린 사람은 모든 말씀을 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내가 저 말씀을 듣고 큰 손해를 볼 것 같아도, 내가 저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큰 희생이 따를 것 같아도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겠지. 내가 그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저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지.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희생을 좀 감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처음에는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평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 말씀을 막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욕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비유 중에 세 가지, 길밭에 떨어진, 그리고 돌밭에, 그리고 가시 나무에 떨어진 그러한 씨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반응에는 두 가지입니다. 결실이 있느냐.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영적인 결실이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외인이 아니라 둘러서서 내 주위에 둘러서서 인사이드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내가 비유를 통하여 지금 선포할 텐데 그 말씀을 들으라. 제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제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큰 결실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그러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나의 인간적인 마음과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대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주시는데 나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일 텐데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심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과연 결실이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인가 결실이 없는 크리스찬인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크리스찬들 중에서 과연 결실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결실을 얻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 또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